예전에 봤던 영화 트랜스포머 1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제가 인상적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집이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로봇이 집을 건드려서. 그래서 가족들이 지진이다 라고 해서 뛰었습니다. 샘이었죠? 주인공의 아버지가 지진이다를 외치면서 자기 혼자 달려가서 욕조에 쏙 들어가서 다들 피해! 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죠. 그렇죠? 막상 지진이 딱 벌어지니까 본능적으로 나는 뛰면서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도 피하라고. 그렇죠? 보통 우리는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면 내가 거기서 되게 의미있게 창의적으로 목적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 그런 위기 자체에 대한 어려움보다 그 위기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내 모습에 대한 씁쓸함 때문에 그게 더 큰 위기로 다가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굉장히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뭐 입시이건 고시이건 취업이건 회사에서의 어려움이건 가정에서의 어려움이건 어떤 내 인생의 위기의 장면들을 내가 닥쳤을 때 지나보면 그때 그 일이 일어났던 것도 되게 안타깝지만 나의 마음에 더 되게 깊게 남게 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났던 것보다 더 크게 거기서 내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내가 되게 어리석게 행동했던 내가 했던 잘못된 선택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남아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에 같은 주제여서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부분에서 한 부분만 오늘은 얘기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는 명설교니까 다시 한번 인터넷으로 들으시면 좀 보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결론부의 마음인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사람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이었죠. 그렇죠? 내가 모자란 게 있어도 주님을 믿고 거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나아가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또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심을 경험하면서 점점 나아진 자신을 경험하면서 지냈죠. 잘 지냈습니다. 이렇게 큰 틀이 짜여져 있다는 거죠. 내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대학교 4학년 그리고 취업해서 직장생활 틀이 짜여졌어요. 이 틀 내에서 내가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면 한 단계를 열어주시고 한 단계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그 틀 속에서 잘 지내왔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전체 틀이 흔들려버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밤에 베드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략적인 기억들은 하시죠? 그 밤에 베드로. 무슨 일이 벌어졌었죠? 그냥 평소와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함께 모여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지만 뭐 예수님은 자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해되지 않는 얘기,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래? 그리고 또 밥을 먹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군병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포위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가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오늘 낮에도 광장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건들지도 못했어요. 뭐가 무서워서? 민심이 무서워서. 그쵸? 그리고는 밤에 몰래 습격하듯이 우리를 닥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를 잡아가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누가 우리를 배신했어요?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유다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우리를 팔아먹었어요. 돈이나 안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됐겠지만 우리를 팔아먹어서 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는 겁이 안 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통이에요. 막 풍랑도 잔잔해지고 이렇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당당히 가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왜? 니네들은 칼과 병고로 나에게 오지만 내 뒤엔 예수님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라도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세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잡혀가십니다. 그때부터는 패닉입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였는데 두 번째는 이해되지 않음이 닥쳐오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사람들이요, 위기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 내의 위기는요,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맞게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대응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근데 위기는, 진짜 위기는 뭔지 알아요? 내가 예상 범위를 뛰어넘을 때, 내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을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해되지 않음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르게 되죠. 흔들려버린다는 거예요. 그쵸? 흔들려버립니다. 베드로가 이때 흔들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황했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예수님이 왜 잡혀가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잡혀가실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었어? 라고 당황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당황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지금 예수님, 지금 베드로가 어때요? 패닉이죠? 패닉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되게 당황스럽고, 예수님이 쫓아간 것도, 잡혀간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되게 패닉 상황인데,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군병들이 잡혀가, 예수님을 잡아갖고, 나 그 뒤에서 몰래 따라오고 있으니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수제자인 거 웬만한 사람이 다 알고, 얼마나 나댔겠어요, 베드로 성격이. 웬만한 사람이 다 알고 아니. 이 사람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황했겠죠. 그래서 일단은 거짓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해도 거기서 내 인생의 정당성과 정직함을 표현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표현이 과격해졌죠. 저주하며 이르되. 누구를? 예수를. 그렇죠? 예수를 저주했다고 표현하죠.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며 난 저런 사람 모른다라고 막 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는 영화나 우리가 보는 명화처럼 정말 예수님이 보이는 거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보는 영화적 상상에서는 예수님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눈이 마주치게 됐던 것 같고 전체가 흔들렸어요. 내 예상범위 밖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내 이해관계에 치명적인 해를 미치면서 다가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건 막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스스로를 배신하는 듯한 행동들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새벽닭이 옵니다. 그럼 눈물이 나죠. 예수님이 잡혀갔다는 것보다 내가 예수를 저주했다는 게 더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기대를 했겠죠. 예수님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게. 무리를 건네. 5천명을 먹이셨다. 뭔가 기대를 했겠죠. 변수를 예상했을 겁니다. 재판이 벌어집니다. 예수가 써있고요. 도적이 서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얼마 전에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했던 그 대중들이, 그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아, 세상은 따뜻한 곳인 줄 알았는데, 세상은 나에게 호의적인 줄 알았는데, 세상은 나를 환영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게 민심인가? 이게 대중인가? 이게 언론인가? 무섭죠? 연예인들이 힘든 게 그런 거죠, 사실. 다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다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한테. 무서운 그 무서움을 갖고 숨어있는데 조금은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든 진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섭습니다. 이젠 그냥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숨어있습니다. 숨어있는데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내 자신한테 실망했고 무서워서 숨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고 저 사람들한테 배신감이 느껴지고 이 세상이 진짜 원망스럽고 그런데요. 제일 비참한 게 뭐냐면 그런데 먹고 살아야 돼요. 사실 이때가 사람이 제일 비참합니다. 여러분, 비참하게 내 방에서 쓰러져 있는 것도요, 있는 놈들이 하는 거라는 걸 느껴질 때. 난 진짜 인생의 완벽한 무력감 속에 그냥 쓰러져 버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누가 나한테 먹을 것 같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쓰러져 있다가, 숨어 있다가, 베드로가 읍조리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밥은 먹어야겠다, 난. 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위기 상상이 되십니까? 베드로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복잡합니다. 그렇지. 복잡한 거예요. 이게 되게. 이게 감정이 하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복잡해요. 배신감. 아, 어떻게 유다가 날 팔았어. 돈 받고. 나랑 3년을 같이 지냈던 애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병자를 고쳐주고 설교를 들을 땐 앞에 보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호산나만 거기서 외쳤어도 예수는 풀려날 수 있었는데 배신감 그리고 정말 답답한 거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왜인지는 알고 싶다. 누가 그랬는지라도 알고 싶다. 그런 답답함. 예수님이 도대체 왜 잡혀가신 거야, 도대체? 왜 죽으신 거야? 내가 3년 동안 봤던 예수님은 도대체 뭐고? 그냥 잡혀가고 그냥 죽으신 예수님은 도대체 뭐야? 라는 그 답답함. 그 제일 큰 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비참함? 실망감? 나 이런 애였구나.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애였구나. 내가 뭐 다들 예수를 부인해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나는 쫄리니까 그냥 막 그런 말이 튀어나가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런데 또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초라함. 이제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는데 진짜 먹고 살려고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그 초라함. 이게 잠이 안 와요. 그렇죠? 잠이 안 옵니다.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와, 나쁜 새끼만큼 분노가 나다가 도대체 뭘까 해도 답답하다가 그래 내가 진짜 나 이거밖에 안 돼. 난 정말 쓰레기야 이렇게 내려가다가 몰라 다 됐어 이러다가 그래 난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또 이랬다가 막 속에서 이제는 이게 난리가 나요. 사실 이게 그러면요 나중에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분이 나쁜 상태가 돼요. 이게 사람에게 닥쳐오는 뭐예요? 위기입니다. 내 내면을 바라볼 때 세계관계 속에 서 있는 것처럼 모래폭풍 속에 서 있는 것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는 감정의 물결 가운데 이런 감정, 이런 생각, 저런 감정, 저런 생각이 그냥 좌충 우돌아서 완전히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람이 완전히 어떻게 된 상태예요? 내 쪽으로 왼쪽으로 완전히 딱 쓰러진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상 범위 외일 거기서 보여지는 당황스러운 내 반응들. 그래서 그 상황과 상황에 대한 원망과 내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인생의 미래 앞에 그래서 써야 되는 것들에 대한 체념. 이런 것들이 복잡히 얽혀져서 이 베드로는 굉장히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쓰러진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는 과정.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과정. 사람이 두 발로 걷는 게 되게 신기한 거라는 거 알죠? 그쵸? 아주 간단한 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네 발로 걷는 동물, 그 로봇을 만들려면요,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에 가셔서 장난감 가게에서도 5만원만 내면 네 발로 걷는 동물을 줍니다. 그쵸? 장난감 왕구 가운데 있어요. 네 발로 걷게 하는 거, 이렇게 찍찍찍 하는 거, 개 모양 있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두 발로 걷는 로봇은요, 일본의 무슨 아사모? 뭐 이런 거, 한국의 뭐 코보? 뭐 이런 겁니다. 두 발로 걷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쵸? 두 발로 걷는 게 균형 잡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무의식 중에 내 균형, 무게중심을 인식하고 근육들이 굉장히 무의식 중에 미세감각을 조절해서 내가 균형을 갖고 두 발로 걷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요, 다리에 근육만 붙으면 걷습니다. 그쵸? 두 발로 걷는 사람은요, 두 발로 걷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계속 누워있다가, 오랜 시간 누워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걷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사족동물형 인간, 안정과 평안 가운데 쭉 살 거면 일어나는 법을 못 배워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족동물형 인간, 두 발 걷는 인간이 되려면 성장하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요. 넘어졌어도 일어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내 예상 범위 내에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 범위를 정하고 이런 위기가 닥쳐오면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지. 여러분, 그건 위기가 아닙니다. 내 예상 범위를 뛰어넘는 태풍이 내 위기입니다. 그리고요, 인생에 몇 번 그런 태풍이 붑니다. 그리고 그때 쓰러지는 사람은 평생 그 폭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거기서부터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심리 상담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너 배신감을 느끼지? 내가 동감한다. 동감해주고 너 이게 이해되지 않지? 내가 설명해주고 너 자신을 실망했지? 하지만 그래도 넌 괜찮아. 내가 격려해주고 이렇게 오랜 심리 상담을 그 내면의 폭풍을 극복해내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닥을 만지게 하십니다. 바닥.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내 하면 그 모래폭풍을 치는 거 같잖아요? 그때는요 그 폭풍을 쳐다보지 말고요 뭘 봐야 되냐면 바닥을 봐야 돼요. 바닥. 엎드려서 앉아서 그래도 단단하게 있는 내 마음의 바닥을 봐야 돼. 바닥을 만져야 돼. 그리고 폭풍을 보면서 일로 가면 바람이 안 드나 절로 가면 바람이 안 드나 한 게 아니라 내 단단한 바닥에서부터 기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쓰러졌을 때 다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좀 막연할지 모르니까 좀 더 길게 설명을 해보죠. 마음의 바닥을 만지는 법. 이건 그런 거 있죠. 자살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삶의 위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살하려고 이제 해볼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괜히 한강 가서 이렇게 서보고, 이렇게 칼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잡아보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중학교 1학년에서 한번 이렇게 칼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던 것 같은데. 자살 충동 같은 거 느낄 때 없었구나.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없었어요. 여러분들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네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 내가, 그때 너무 죽고 싶어서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갔다가, 내가 그 위에 서서, 정말, 갑자기 내 내면에서, 그래도 살고 싶다! 라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서, 그다음부터 내려와서는 내가 막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이런 스토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의 바닥을 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저게 없어서 실망스럽고, 얘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싶고, 같이 살아가면 무겁고, 막 이러다가, 그래도 내 안에 있는 딱딱한 부분, 단단한 부분, 그래도 나한테 이건 있다라고 할 만한 그 하나를 만지는 거죠. 그 사람한테는 뭐였어요? 살고 싶다였어요. 그러니까, 살아야지. 그 바닥에서 벽돌 하나를 쌓는 겁니다. 살고 싶어, 나는. 그러니까, 살아야 돼. 그럼 무슨 일이라도 해야지.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어. 시작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보면, 아, 나 이만큼 했었는데 다 무너졌어. 이날에 다시 시작한 것도 너무 늦었어. 쟤네한테 너무 배신감이 느껴져. 나는 그 사이 이런 실수해서 내가 너무 싫어. 폭풍들이 피죠. 하지만 됐어요. 난 그래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살 거예요. 이렇게 가요. 인생에 진짜 위기가 와서 마음의 태풍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은 바닥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의 바닥. 가끔 아저씨들 그런 얘기 하시죠. 자식 때문에 산다. 우리 윗세대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식 때문에 산다. 그 말이 거짓말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바닥인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하면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힘들 때도 여기서 버티면서, 내가 왜 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 집에 와서 잠자고 있는 애 얼굴을 딱 보면요. 아, 그래도 내가 쟤는 먹여 살려야지. 그리고 내가 쟤는 키워야지. 이런 생각. 이 내 마음의 단단한 바닥을 내가 느낀다. 그럼 뭐예요? 그 바닥부터 다시 쌓는 거예요. 회사를 생각하면, 상황을 생각하면 하고 싶지 않지만, 바닥이 있어요. 아, 내가 내 자식에서 살아야겠다는 바닥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 쌓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위기를 닥쳤을 때, 인생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게 쉬운 것 같죠? 일어나는 게. 어려운 것 같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닥이 눕히면요, 못 일어납니다. 지고, 기대고, 뻗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러졌잖아요? 일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바닥을 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닥이 안 만져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바닥이 없는 사람들.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 그럼 늪에 있는 거죠. 못 일어납니다. 마음에 바닥을 짚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만 짚으면 다 되나? 모든 바닥이 좋은 바닥인가? 그렇지 않죠. 바닥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바른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게, 신앙적인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게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겠죠.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은 아예 바닥을 안 짚고 자기 인생이 늪이냐 계속 허우적거립니다. 그 좀 강한 사람들은 마음의 바닥을 짚고 생존 본능 하나 가지고 자식의 가족의 하나 가지고 다시 짚고 일어납니다. 근데 신앙적인 사람, 베드로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도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포기했지만, 베드로의 위대함, 베드로의 장점이 뭐냐면, 그는 맨 마음의 바닥, 그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마음의 바닥, 바닥 중에 바닥이 뭐였냐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였어요. 그게 그 마음의 바닥이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 바닥을 짚고 일어납니다. 이런 게 대단한 겁니다. 쉬워 보이죠?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저주했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같이 죽어야지. 그렇잖아.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 나 혼자 안 삽니다. 저도 잡아가세요. 저 투자자예요. 그랬으면 되잖아. 진짜 사랑하면. 근데 그 정도 사랑은 아니야. 그쵸?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랑이에요. 자기 사겠다고 저주하는 사랑이에요. 얼스케이크를 외치면서 자기 혼자 숨는 사랑이에요. 부족한 사랑이죠. 많은 사랑은 아니에요. 근데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수도 있고, 포기했을 수도 있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는데, 근데 지금도 내 마음의 바닥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바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바닥을 만지게 해주십니다. 자기의 가운데, 자기에 대한 실망감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원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이해되지 않은 가운데 혼돈해져 있는 베드로에게 그걸 다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바닥,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하늘을 다시 쌓아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쌓아보자. 부부들끼리 싸우면요 끝이 안 나요. 나중에 부부 싸움들 하실 텐데 싸우면 끝이 안 나요. 네가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저랬고 저래서 이랬으니까 내가 이래서 이런 거고 그건 네가 그때 이래서 이런 거 난 그 말 했던 기억이 안 나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다 보면 막 3년짜리 얘기 대화들이 나오고 장면들이 나오고 감정들이 나오면 싸움이 끝나면 끝이 안 나요. 그렇죠? 부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음의 바닥에 걔도 너나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잘해보자 라고 하면 그 얘기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지 그럼 우리가 잘 살고 싶은 거니까 잘 우리 서로 사랑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싶잖아 그럼 잘 살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갈 수 있는 마음의 바닥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걸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배신한 것도 알아 네가 나를 포기했던 것도 알고 네가 실망했던 것도 알아 네가 원망한 것도 알아 다 알아 근데 지금 너 나 사랑하니? 오케이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세 번 부인했던 것들에 대해서 치유하시면서 세 번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주십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해주시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다 끝났다. 인생 걸고 도전했는데 다 끝났어요. 헛짓한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아무런 3년 동안 내가 했던 것이 원래 허무한 결론을 보고 없는 것을 보고 쫓아간 것이었고 그 속에서 내가 잘해내지 못했어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난 원망할 것도 없어요. 난 실패한 겁니다.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의 다 시작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시작이라고 이제부터 너는 사도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제부터 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바로 그 사람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의 바닥을 갖고 있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마음의 바닥이 사랑인 것.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의 바닥을 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베드로의 사랑을 갖고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조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어려우시죠? 가끔. 쓰라린 경험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일이 닥친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 취업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학하기 어려운 거 뭐 여러분들이 뭐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인생을 함부로 살아서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닥친 거예요. 답답할 수 있죠. 분노될 수 있어요. 근데요. 어떡하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되게 중요해지죠. 내가 제대로 반응해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되게 그렇죠. 안타깝죠. 내가 겹으로 갔습니다. 내가 당한 게 맞는데 내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요. 내가 더 한심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들. 아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 아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 마음의 바닥을 만지시고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살고자 하고 그리고 내가 주를 따라가고자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내 마음의 바닥을 짚고 거기서부터 다시 쌓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다면 그럼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실패의 인생으로 결론 지었겠죠. 젊은 날에 치기로 결론 지었을 것입니다. 나도 젊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는데 아이 뭐 그래 나도 한참 뛰어다녀 봤어. 나도 기적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은혜도 받아보고 나도 다 해봤어. 근데 뭐 그냥 그거 그냥 그래 라고 끝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 베드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 진짜 베드로 우린 베드로의 성장기를 자꾸 보기 때문에 베드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겠죠? 이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첫 번째 설교. 베드로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처음 보자마자 넌 베드로라고 되리라.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네가 베드로, 네가 반석이다. 뭐예요? 네가 새 시대를 여는 그 사람이 될 거다. 새 시대를 여는 초성이 될 거라고 하셨죠? 그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새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됩니다. 그쵸? 이 모든 과정을 겪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 시대를 여는 초석. 우리가 그런 베드로의 꿈을 이제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이제 몇 주, 한 3주 정도 해 있는데 이 세 번의 설교를 좀 합쳐봅시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 번의 설교를 합쳐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걸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평범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쵸? 베드로. 첫 번째. 그는요, 체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쵸? 체념한 사람이었어요. 상황도 이렇고, 조건도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자. 라고 체념하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인생에 기대를 갖거나 꿈을 꾸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대단한 애야 라고 얘기해서 뭘 됐다고 난 그냥 이렇게 어부하고 살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자신감을 갖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이럴 생각이 없는 체념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무의 사람이었고 일상의 사람이었어요. 그쵸? 제대로 평범했습니다. 제대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패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도전을 해요. 근데 도전을 하는데요. 도전하는데 실패하는 방법 있잖아요. 도전하는 실패하는 방법. 뭐예요? 두 마음 갖고 도전하는 거죠. 이게 될까? 하면서 도전하는 거.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게 될까라는 마음 갖고 도전하는. 베드로는 그 두 마음을 해결하지 못해요. 항상 그 마음 갖고 도전합니다. 될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도 될까?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죠, 사실. 두 마음 갖고 도전하는 베드로. 그래서 매번 실패하고 결과적으로 어때요? 아, 도전하지 말걸 차라리. 도전 안 하면 못했다. 라고 후회하게 만드는 그 실패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종적으로 패배의 사람이었어요. 그쵸? 인생에 큰 위기들이 닥칠 때 그 위기를 감당을 못하고 그 위기 속에서 정말 잘못된 선택들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한심한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도 될까 말까하는 상황들을 지나왔으면서 정신을 놓아버려서 당황해버려서 되는 대로 해버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떨어져 버리는 존재가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쵸? 한심해. 평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이렇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고 그냥 아 그냥 다 됐고 그냥 요 정도 살면 좋은데 하다가 가끔 그래 한번 해볼까 하고 도전하면 또 실패하고 괜히 그랬어라 그러다가 인생 위기가 다시 큰일 났다 하다가 뭐 아무런 뭐 선택을 했다가 다 너 왜 그랬어라고 할 만한 선택들이 들어와서 이 위기를 더 확대시키고 확장시키고 막 이렇게 만드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나는 고사하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요. 골치 아픕니다. 그쵸? 힘든 일이에요. 베드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만 보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아무 일도 안 벌어졌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살다가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했다가 제대로 두 마음을 갖고 도전해서 마음이 찢어져 버리고 실패하고 인생 위기가 지금 흔들리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인생에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일 큰 변화는 그거죠. 이걸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큰 변화는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 자체입니다. 그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뻔할 수 있었던 인생에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존재야. 내가 네 일상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네 마음을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일상 가운데 깊게 딱 들어오시죠. 깊게 딱 개입하십니다. 그렇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그에게 일상의 사람에게 기대를 주시고요. 희망을 주십니다. 그렇죠? 꿈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찾아오셔서 실패의 베드로를 성공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하죠. 걷다가 빠져버렸어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빠졌을 때 잡아서 건져내십니다. 그렇죠? 믿음 먹고 빠진 애를 다시 잡아서 건져내서 다시 걷게 만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중간에 흔들렸지만 최종적으로는 성공이 되게 만드시죠. 실패하는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패배가 결론, 그의 인생이 끝이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인생이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다 끝났다고 뒤로 자빠진 베드로에게 아니야.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사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야. 네가 했던 그 실수들이나 실패들은 실수나 실패들이 아니라 과정이었고 배움이었어.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셨고 그에게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 성공을 만드시고 이제는 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시작을 주셨던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베드로 인생을 만드신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인생의 변수였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든다고 그랬어요? 왜 베드로 인생이 일하시고 내 인생이 쉬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랬죠? 그렇죠? 베드로는 베드로니까 특별히 아끼셨나 보다. 예수님은 2000년에 한 명 정도 그렇게 돌보시나 보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70억인데 나는 신경 쓰시겠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의 위대함은 그러니까 그 인간성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위대함은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잘해주셨다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자기 인생에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위대함입니다. 베드로가 달랐던 건 그건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나타나면서 네가 반석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예, 이랬어요. 그래서 네가 반석이다, 그렇군요, 제가 새 시대의 일꾼이군요, 이 정도 믿음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요? 그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고 했을 때, 아, 피곤한데 한번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한번 던져볼게요 정도의 믿음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무슨 기회를 줘요? 순종의 기회를 주죠. 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큰 소망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새 시대 일꾼을 만들 거야. 이건 안 믿겨.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안 믿겨. 이건 안 믿겨요. 근데 조그마한 소망이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이걸 이렇게 해보라고 한번 하시는데,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처리해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한테 뭘 해주시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한테 뭔가 개입하시려고 그러나? 라는 그 작은 믿음은 있습니다. 그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이 있는 거고, 그렇죠? 소망이 있는 거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죠? 큰 믿음은 없어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걸어서 아래에 오라라고 하면 예수님 가겠습니다. 저벅저벅 걸어가야 큰 믿음이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하건 그 흐름에 역행하면 내가 당당하게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은 없어요. 근데 작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작은 믿음? 푹 빠지면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믿는 그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 큰 사랑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세요? 그럼 저도 죽어야죠. 사랑은 죽음까지 함께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랑은 없어요. 같이 죽어. 그건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그럼 나는 살아야 돼요. 같이 죽으라고 그래. 그때 와! 저주하는 거야. 이렇게 막. 아, 같이 못 죽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큰 사랑은 없어요. 근데요, 작은 사랑이 있습니다. 정말 조그만 사랑. 어려울 땐 다 대신해 놓고 뒤통수 다친 다음에 그래도 네 마음에 난 사람 마음이 있지 라고 얘기하면 사람 마음이 있긴 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정말 작은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작은 소망, 반석이라고 하니까 따라갈 소망은 없지만 그물을 한번 던져보는 이 작은 소망, 이 작은 믿음, 우리를 저벅저벅 걸릴 수는 없지만 빠지면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 작은 사랑, 같이 죽은 마음은 없지만 큰 사랑을 물어보면 사랑으로 대답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작은 믿음과 작은 소망과 작은 사랑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요, 그 작은 믿음, 소망, 사랑을 베드로 예수님에게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예수님이 베드로 인생에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큰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큰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처음부터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내는 그 정도의 믿음과 그 정도의 소망과 그 정도의 사랑을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 일을 시작하신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린아이가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택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갑니다. 예수님에게 들고 나가보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건데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나? 라고 예수님께 일하실 수 있는 뭘 드리는 거예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들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것을 사용하셔서 5,000명이 먹게 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5,000명이 내 인생 전체라고 생각해봅시다. 내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믿음은 없어요. 내 인생 전체를 바꾸면 소망도 없고요.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하면 사랑도 없어요. 나는 진짜 5,000명 중에 한 명 정도로 내 마음이 5,000이라면 그 중에 1, 내 마음의 1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정말 작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보는 거예요. 나 요 정도 있는데 이것도 쓰시겠냐고. 그럼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들을 받고 바꾸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아,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바꾸셨습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이건 뭐 설화에서 확정은 아니지만 팩트라고 가정한다면 예수님께 똑바로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달려 죽냐고. 난 거꾸로 매달려,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게 캐톨릭 쪽에서 한 게 아니라 100% 못 믿어요. 하지만 설화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십자가에 말해서 죽은 건 맞아요. 그때는 피해서 도망갔지만요. 코바스 도미네. 자기가 로마에서 빠져나오다가 다시 아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구나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돌아가서 자기가 십자가를 집니다. 그렇죠? 고통스러웠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자기 예전의 실수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그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가 예수님 했던 이적을 다 행하는 걸 아셨습니까? 보셨죠? 예수님 했던 이적을 다 행합니다. 무리를 걷는 게 두려워하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런 믿음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소망,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소망은 이제 그냥 그물을 던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가 세계를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정말 큰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이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과 이적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세상을 밝게 하는 소망을 갖고 걷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떡처럼 작은 베드로의 믿음, 소망, 사랑을 베드로가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받으셔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내신 떡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경험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 다들 시계를 보네. 오늘 짧구나. 제가 주중에 바빴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시는 건데 첫 번째 이 정도는 있잖아, 그쵸? 이제 이 정도 있죠. 뭐 예수님께서 끌려갔는데 같이 끌려가는 건 못하겠지. 우리 아무도 못할 거야. 여러분들은 다 도망갈 거예요, 그쵸? 우리는 다 도망갈 거야.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와서 그럼 너 나 사랑하지? 얘기하면 예수님 그래도 저 사랑해요. 사랑하여. 정말, 5천분의 1이어서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 그래도 사랑해요. 그 정도는 있죠. 그 정도는 있잖아요. 내가 막 무리를 걷고 세상의 반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세상은 모두 오른쪽이라고 하는데 난 주만 보고 왼쪽으로 가리라. 이건 못해도, 이건 못해도, 인생에서 한 번 수면에 훅 빠졌을 때,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건 할 수 있죠. 이 정도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 도와줄 거라는. 그 정도 있잖아요. 그쵸? 뭔가 내 인생을 벌어볼 만한 소망은 없어도 작은 걸 시도해볼 만한 그 정도 소망은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없는, 믿음이 없는 99%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1%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잡고 주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베드로가 변화된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난 이유이고, 베드로가 빠졌어도 다시 건진받은 이유고, 베드로가 평범한 삶에서 빠져나와 새 삶을 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없는 믿음 99%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1%를 보시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두 번째. 자, 이번 주에 계속 월요일부터 묵상했던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한쪽에는 저수지가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풍선이 한쪽에는 논이 있습니다. 근데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물이 가득한데 그 옆에는 갈라진 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영적인 정황이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은혜도 받는다고 해요.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일하실 마음, 변화시키실 마음, 은혜실 마음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느끼고 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일상은 쩍쩍 갈라져 있어요.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로가 없는 것입니다. 수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가 있으나 그 은혜가 내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수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간극으로 봅니다. 저걸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돌아오면 초라하기 짝이 없고, 저걸 보면 대단한 것 같고 돌아오면 초라하고, 아니 그럼 초라하다고 있으면 속이나 편할 텐데 이걸 보고 왔으니 속이 더 뒤집어지고 그렇잖아요. 세상은 다 가뭄이고 다 그냥 쩍쩍 갈라져 다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텐데 차라리. 그때 여러분 수로를 만드십시오. 뭐가 수로예요? 이게 수로예요. 작은 것에 한번 해보는, 시키는 것 하나를 해보는 순종, 물에 빠지면 살려달라고 외쳐보는 믿음,
내가 주님을 배신했어도 사실 나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 꽤 담대한 거죠. 그 고백적 사랑. 수로가 됩니다. 내가 잘해보겠다고요? 내가 좀 예수님 앞에 그래도 이 정도 살아내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좀 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좀 알고, 그 다음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믿음, 오병이와 같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같은 이 작은 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수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미 주셨던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내려오게 하고, 여러분의 이미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시게 하는 그런 평화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아, 그런 사람이라면 너무 멀어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되는 사람. 그래, 그건 맞지. 하지만 나한테 너무 먼 얘기다. 내가 언니가 열심히 수련하고 단련하고 훈련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져가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교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정말 조그마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주 옆에 설 때 주님 이것들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단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죠. 이걸 들고 나아가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 일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함께 여러분들이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건, 신앙생활이 지루한 건, 신앙생활을 루즈하는 건 많이 알지 못해서, 교회 사람들이 별로여서, 팀워크가 안 좋아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시지 않으면요, 멤버들이 아무리 좋아도, 예배가 얼마나 풍성해도, 그리고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보람을 느껴도요, 내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습니다. 주일날이나 재밌지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진짜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신 것들 내가 느끼고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있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년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는 일하실 수 있도록 초대해드리는 그런 작은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 생각할 때 실패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쵸? 실패했을 때 있습니다. 거기서 쓰러져 계시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은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실패하는 게 위기가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뭐 유명하고 많이 하는 얘기들처럼. 지금 내 인생의 위기가 내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위기인 줄 알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담으셔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실패감이나 패배감 때문에 대충대충 하셨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여기서부터 다시 일어나길 바란다고, 여러분들 마음의 바닥에는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단단한 그 신앙을 붙잡으십시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있는 걸 믿는다고, 그 정도 되시죠? 하나님 계신 걸 믿는다고, 그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일하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일하실 수 있는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까지 믿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내가 요 정도의 믿음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여 내 인생 일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한 10여 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